체력을 가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울 텐데 우리의 옷벗은 괜찮아요. 우리의 옷벗은 신경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빨리 답변을 해야 1시간 반 동안에 답변이 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연연인데 첫 번째 교사 봉사를 하며 청년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교사 봉사를 하며 청년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랬는데 우선 교사는 토요일 날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중고등부는 주일 날만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청년에는 역시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는데 토요일 날 토요 교재에는 모든 교사가 토요일 날 저녁 때는 전부 다 청년의 활동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교사 활동을 하는 것도 청년의 활동 하기 바로 전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활동 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어요. 주일날, 주일 청년 모임을 소강당에서 오후마다 하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는 이제 오후 그 2시 2부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함께는 하지 못하지만 토요일은 항상 함께 청년애들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일날 청구이 되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교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사 봉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잘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에 문제가 혹여 되지 않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지만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학부모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보내서 말씀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 부모가 살더라도 부모는 아이들 눈치 보면 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눈치 보면 살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치를 부모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어떤 좋은 부분을 보이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에 문제가 꼭 되지 않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혼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순종해서 뭐를 보였냐? 혼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말한 페스탈로치는 항상 이렇게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그 유리 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줍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요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거기 휴지가 있으면 항상 선생님들이 줍고 저도 그러죠. 그 이제 줍고 또 거기에 물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걸레 갖다가 닦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학생이나 있으면은 같이 줍도록 그 교육상으로 같이 줍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는요, 딱 주워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안 버렸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본,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좋은 어떤 본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선생님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입니다.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뭐를 본받는 것이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이거 말기교전이에요. 알죠?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가 답니다. 이게 이걸 잘하면은 주님 앞에 큰 상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말씀 생활에 대한 본을 받아야 돼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교제, 붙어 있어라 하는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개인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는 모습 친히 보여주셨죠? 또 사랑하는 모습 다 보여주셨어요. 교제 가운데 발 씻는 모습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럼 우리는 그런 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을 아이들한테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생활 뭐 머릿돌 가리키고 참빛 가리고 결국은요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에? 듣기 말씀 묵상하기 말씀 암송하기 아이들이 이것을 생활화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어떤 해로운 그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요. 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기도는 아이들한테 7번은 하라고 내가 가르친다. 항상 7번. 어떻게 7번? 식사기도 3번 있잖아요. 그 하고 왜냐 그것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급식 시간에 아이들 급식 시간에 이게 부끄러워 갖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감히 기도를 하는 그런 아이들은 한 40% 정도. 남은 60% 정도는 기도 안 하고 그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하고도 3번. 나머지 4번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기도. 그죠? 기상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창문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학교 가서 쉬는 시간 중에 어느 한 번에 참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귀가 기도. 집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귀가 기도, 그리고 취침 기도, 저녁 자기 전에 기도. 이렇게 7번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교제. 교제. 이 교제를 어릴 때부터 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 본인이요.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조 모임이라든지 청년회 모임이라든지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시간을 잘 안배해가지고 잘 좀 참석을 하는 어떤 교제의 본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제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고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분반 교제, 분반 수업하고 분반 교제하는 그 속에서 실제로 이론과 실제를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선생님이 전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천국잔치를 한다. 그럼 선생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요. 또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고 내가 데리고 오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이는 그러니까 본으로 교육은요. 항상 본으로 가르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으로 가르친다. 말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본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7절이 아니고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 권위만 내세워서 하면은 아이들하고 거리감이 더 있어지죠. 항상 우리가 뭐 To Serve with Love 같은 영화도 보면은요, 선생님에게 예? 뭐 사랑을 뭐 그런 보내겠나? 그 영화에도 보면은 선생님이 완전히 아이들이 마약하고 싸움하고 막 그런 아이들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결국은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영화들,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같이 녹아져서 그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좋은 것을 보임으로써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생활을, 구원받기 전에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종교생활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도 많이 가고 천국에도 가고 또 상도 많이 영광도 많이 받겠다 하는 뭐예요? 어떤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어떤 뜻에 복종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이제 상급이죠. 원래 십계명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1계명부터 네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게 그죠? 여섯 번째 계명부터 아,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타주의죠. 완전히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이 말기교정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말씀 배워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항상 중부의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항상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항상 주된 이야기가 되고 전도 이게 전부 다 이타주의인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하면 어떻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우선 본을 받고 아이들도 그렇게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어쩌다 여기까지 교육받게 됐는데 아직 교사로서 자신은 없어요. 어쩌죠? 그랬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교육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냥 다 태어났어요. 나보니까 그러지. 그리고 또 어쩌다 이 나이도 먹었어요. 안 그래요? 뭐 먹기 싫어도 나이는 먹어가고 또 이게 세월은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겁니다. 또 어쩌다 주님은 오셔요. 안 그래요? 예.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또 자식이 나오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어쩌다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문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주님이 인도입니다. 응? 주님이 인도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온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주님의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계속 인도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일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어쩌죠? 그랬거든요. 어쩌긴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 사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맡겨버리라. 그러면 돼요. 아이고 저는요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성경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머릿돌이나 참빛이나 항상 그 전주에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교육 받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꼭 씹어서 이 아이는 이거 주고 저 아이는 저거 주고 이렇게 아이마다 각각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예전에 신입교사를 막 받았어요. 그 이제 2학기 때 신입교사를 막 받았는데 막 이제 신입교사를 막 받고 그리고 이제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동계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계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사들이 없으니까 뭐 신입교사건 뭐건 막 이제 교사를 시키죠. 뭐 가면은 그러니 큰일 났어요. 한 번도 이런 분반 해본 적도 없고 교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각 교사를 그저 분반을 딱 맡겨놨으니 어떻겠어요. 막 그냥 마음이 콩탕콩탕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기도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 책자가 있거든요. 동계수련회 교사는 첫 번째 1교시 얘는 어떻게 하고 2교시는 어떻게 하고 3교시는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이제 지침이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아이 이대로만 하자. 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원래 그 책자 교사 책자에 있는 동기수련의 교사 책자에 있는 그대로만 해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말도 안 떨어지고 그걸 막 화장실 가서 막 기도하고 와서 또 막 태어난 척하고 하고. 근데 그 교사가요 지금 와서 간증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2박 3일 동안 동계수련을 할 때, 그때 내가 교사를 할 때 그때가 가장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짜 내가 주님한테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교사한, 아마 그것이 내가 돌이켜볼 때 가장 잘한 그때 교사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간증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기고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막 그 학생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같이 막 활동을 하고 그러니 뭐 나중에는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2박 3일 동안에요 정도 들고 또 그 아이들 어떤 문제를 스스로 막 입에서 내놓고 그러면은 성격을 뭘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막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뭐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다 얘기해주고 그냥 완전히 벌거벗어 놓고 서로 교제가 되니까 아이들하고도 전부 벌거벗어 놓고 아이들도 교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의 어떤 발도 씻고 묵은 때도 씻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고 이제 동계 수련을 끝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힘으로 아이들은 또 6개월간 또 삽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저는 유튜브 교사로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 매년 유튜브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위하여 초등부 혹은 중고등부 교사를 옮겨서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매년 이제 학년이 바뀔 때 12월달 아니면 11월달 이때쯤에는요 희망 부서를 적어내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나는 유치부보다는 초등부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적어내거나 또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요 대개 유치부에 가면 끝까지 유치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치부 가면은 그 선생님들하고 또 유대관계를 또 맺어요. 그리고 그치 재밌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 어린 아이들 백지 같은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순진난만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죄 기질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자기도 어떤 교훈이 되고 또 그래요. 실은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부보다는 중등부가, 중등부보다는 초등부가, 초등부보다는 유치부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서.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본인이 나는 이제 유치부 하다가 초등부 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셔요. 교재를 통해서 이런 것은 희망 부서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교사 임기나 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교사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서 지금 벌써 교사를 2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십몇 년 되신 분도 있고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데까지 하겠다. 난. 우리가 카토 대통령 아시죠? 지금도 아주 긍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I'm a Sunday school teacher.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카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직은 사람이 시킨 거지만은 이 Sunday school teacher,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이거를 내가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할 수는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허락된다면은 오래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임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 있나요?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자꾸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수양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여기 지금 한 7, 8명 있다 그러면요, 어떤 아이에게는 예, 사랑이 좀 더 가고 어떤 아이는 아휴 그냥 좀 이렇게 사랑이 덜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서는 아주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거기 있었지만 가룟유다까지 어떻게 했어요?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셨죠? 그잖아요? 가룟유다, 너 좀 이따 나 팔자니까 가부러. 안 했잖아요.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랑 가지고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에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주님께 내 몸을 바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죠? 그 마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교사가 없어요. 한 학급의 적정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한 반의 적정 수는 다섯 명 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섯 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봐. 일구, 여덟 명, 열 명, 이렇게 되면은 이 원이 커지죠? 원이 커지다 보면 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럼 옆에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섯 명 이내가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사들이 없습니다. 더 많이 교사를 지원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으로서 이제 신앙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요 부러워서 아 나도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이 좀 여건이 갖춰져가 있어갖고 그 학원 당의실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딱 넣어서 20명씩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 20명씩 들어가고 한 방 안에 AV 시스템이죠. 그 시청각 오디오 시스템 다 갖춰주고 냉난방 다 갖춰주고 따로 이렇게 갖춰진 방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한 20명 가까이도 한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고기만 밀폐된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턱 터진 이런 데에서는요, 10명 이렇게 넘으면은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현실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쾌적하고 적절한 어떤 환경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어른들을 저 3층 대강당 쾌적한 환경에서 쓱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어른들은 참 좋아요. 빨리 어른 되기를 아이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크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 그 교사들 봐요. 땀, 이제 지금, 그래도 이런 거라도 나눴어요, 이게. 지금 에어컨이라도. 옛날 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럼 막 땀 흘려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또 열이 많아요. 이 안에, 먼저,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안에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 빡빡하면 발을 움직일 자리도 없어요. 그 안에서 말씀 듣는다고 하니 문을 확 열으면 신 냄새가 싹 나고 후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학년에 교실 하나씩.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이 교육원을 앉을 때 환경은요, 저 지하에서 했습니다. 저쪽 본당 지하에서. 완전히 콩나물 같은. 그렇게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도요, 이렇게 교육원을 전화해서 야, 이제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걸? 교육원을 전우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구원이 얼마나 막 받고 그러는지 굉장히 늘어났어요. 막 계속 이제 분가를 시켜도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학급의 적정 학성 수 뭐 이건 잘 알지만 그냥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한 초등학교 같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명 정도 유치부도 그럴 거고 중고등 한 7, 8명이 이제 한 학년을 한 반을 이렇게 이제 되게 맡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사로서 성경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뭘로 배워야 되냐?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수영도 있잖아요. 수영을 하는 걸 배운다 그런다면은요 몸으로 수영을 배워야지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글자로만 배우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지식을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를 2, 3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게 돼요. 교사를 하게 되면은요 우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죠. 또 두시 말씀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자매들보다도 배 이상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교사로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성경을 더 많이 알아지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내 나름대로 뭔가를 갖추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요 교사 공과 이거 해도요 그거를 꼬박꼬박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새김도 하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하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분반을 맡았을 때 학부모님과 교제하며 의견이 다른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아이들 신앙적인 면, 학업 문제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럴 때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학부모와의 교제 중 격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부터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그 위에다가 더하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학부모하고 다투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하고 다투시면 안 돼요. 학부모님은요,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런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 학원 가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 지금 애 지금 과외시켜야 되는데 왜, 교회 어떤 수련회 가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어떤 학부모는요, 학예 수양회, 여름 수양회 같은 거, 이런 데도 안 보내셔요. 안 보내십니다. 그런 학부모도 계셔요. 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본인은 그럼 신앙생활 안 하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것, 그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그 학부모는 또 안 오셔요. 또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학부모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요. 크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교육전도인들 있죠. 교육전도인 교육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전도인 교육. 두 번째가 이제 교사 교육이죠. 교사 교육. 세 번째가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접 이제 어린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 교육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 교육, 이 학부모 교육은 무슨 전도인도 하지만 이 교사도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반에 7~8명 학부모는 내가 어떤 내가 직접을 못하면 학부모 교육한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 DVD가 있다든지 비디오가 있다든지 책자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요 전에도 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저하고 교제 좀 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잘 맺혀야 돼요. 학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힌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자, 학생이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과목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선생님이 보기 싫어서도 그 과목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좋아야 그 하는 것처럼 학생도 학부모도 그 선생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하여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학부모도 이제 말씀으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안 한다 할지 막 직접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분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간접적인 지금까지 학부모 교육을 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돌아와 보세요.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걸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열 번째, 교육은 지금 받고 수료했으나 당장 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교육받지 않고서도 봉사가 가능하나요? 혹시 봉사 도중 잠깐 쉬었다가 다시 봉사하고 싶을 때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한번 신입교사 교육을 수료하면 그거는 이제 영원한 교사입니다. 다만 이제 무슨 사정에 따라서 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다음에 하더라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오늘 명찰 수여식을 하는데 그 명찰 수여식이 교사 이제 수료증입니다. 그게 이제 그 명찰만 있으면 돼요. 명찰만이면 하여튼 우리 그 명단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사정으로 못 하신더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교사 교육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조금 더 늘리는 것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사 교육이 전문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교육받을 수 있나요? 물론 부족하죠. 일반 사범학교에서는 4년간 가르쳐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한 두 달 공부했다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냐. 그냥 이름만 지워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지금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수양회를 갔는데 어떤 상담하는 형제가 상담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야, 막 저렇게 해서 그 강팍한 마음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하는 걸 좀 봤어요. 저쪽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가봤더니 더 쉽게, 더 잘하시더라고요. 또 저쪽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상담을 하고 계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더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그냥 오게 올 때는 막 화가 나고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기 수양이 올 때 그런 분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담하는 걸 쭉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상담의 연륜도 이렇게 많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전부 개발하게 하고 더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처럼 교사를 이렇게 오래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노하우도 주시고요. 나름대로 이게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요, 수영하면서 교육을 이렇게 수영을 배우듯이 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계속 더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 분반입니다. 얄미운 가리 열고 싫은 학생을 다루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루면 될까요? 정말 말 안 듣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많이 어리고 제가 더 학생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분반에 어떤 자매가 선생님께서 떠들지 말라거나 경고를 주면 선생님을 째려본다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습니다. 우선 교사로서의 어떤 내 자신의 위치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상념하라. 그랬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째려보고 이거 안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거기에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진보된 그 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의 진보를. 교사를 한 그 이후에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진보됐는지 나의 말씀생활도 변했고 나의 기도생활도 변했고 교제도 그렇고 교제에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하고 또 전도도 훨씬 더 잘 되고 이런 신앙의 진보를 한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16절 또 같이 읽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자신과 네가 이 삶 속에서 생활구원이죠. 성품구원이죠. 이 삶 속에서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요. 최소한 앞으로 이제 교사는 주일만큼은 그래도 이 세상 죄와는 구별돼서 살아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이게 이제 안 늦더라고 뛰어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껌껌해질 때 갈 때까지 완전히 형제 자매들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뭐 세상 어떤 아픔, 괴로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평강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동안만큼이라도 어떻게 돼요? 죄와 물들지 않고, 그죠?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실은요, 교사가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어떻게 되면요? 예를 들어 평소 같으면 옛날에는, 아이고, 이번 주일은 좀 쉬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옛날 있었다 할지라도, 교사가 된 이유는요, 몸이 좀 찌뿌둑하고, 안 나오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눈이 앞에서 어른어른거려요. 그러니까 못 누워있어요.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교사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52분의 52, 1년에 52주거든요. 53주 있는 때도 있지만 52분의 52,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왔어요. 무슨 주일 그 설교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주일날 뭐 아프더라도요. 아프더라도 그때는 또 주님이 또 낫게 하셔. 응? 그렇습니다.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얄미운 학생을 다루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말 안 듣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어떤 아이는요 계속 핸드폰 갖고 장난해.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한번 이제 핸드폰 집어넣어라 얘기하죠. 또 그래. 그러면은 질 처음에는 이제 교훈하고 그 다음에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경고를 몇 번 하죠. 그러면은 돌려보낸다. 또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게 할 거야.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 있게. 응?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학교를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여기 뭐 하러 왔냐. 아주 시범적으로 좀 돌려보내는. 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13번 초등부 학생은 암송이 습관이 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로 갈수록 암송이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육력이 약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는요 선생님만 쳐다보잖아요. 유치부는 왜요? 유치부 친구들 그럼 뭐예요? 네, 선생님. 하고, 예?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답변도 안 합니다. 완전히, 원래 그, 아이들의 심리가요, 벌써 상당히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달 심리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등부나 고등부의 교육력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이 교육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학생들이 암송하는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도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약화돼서 그래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각 분반별로요. 암송을 못하고 오늘 못 간다. 선생님한테 암송 전부 한 거 검사 맞고 그러고 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강화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번째, 분반 수업에 참여시 떠들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간혹 분반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그런 아이를 보살펴야 하나요? 혼내는 것이 맞는지 계속 달래야 하는지 등등 처음 하는 교사라 교사하는 것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제일 먼저 권면하고 두 번째 훈계하고 세 번째 책망하고 네 번째 경고하고 계속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추방입니다. 너는 오지 마라. 교회 학교 오지 마. 보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내 전화할게. 내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우리 반에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될 학생은 거의 없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일 쉬운 게 체벌이거든요. 자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자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손내 떼떼떼 그런 이제 장난 같은 체벌도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선생님은 손 들고 서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체벌인데 교회 학교 안에서 체벌은 하지 않는 걸로 우리 방침을 세웠어요. 왜냐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자꾸 끝끝내 도저히 다른 교육에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추방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돌이키고 돌아와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란다. 그럼 받아줘야죠. 당연히 또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교회 학교에 처음 온 학생은 신입 학생 반이 있나요? 문제 학생의 훈계 방법도 알고 싶어요. 기도와 격려 말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 처음 온 학생은요. 그냥 그 분반에 그냥 분반에서 같이 그냥 하면 됩니다. 또는 분반에서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이제 전도상담반으로 옮겨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는 뭐 학생들 전도집회라든가 있으면은 이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는 이제 첫 번째부터 아예 그냥 전도상담반에 올라가서 구원 받고 내려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요. 우리 아이들 그냥 신입 학생 반만 따로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속에 자꾸 이렇게 녹아져야 그 교재 속에 자꾸 녹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분반 시간에 암송을 외우게 하면 초고속으로 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힘들게 해도 잘 못하는 아이가 있던데 분반 내 아이들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천차만별이죠. 한 분반 아이에 진짜 똑똑한 아이도 있고 조금 이렇게 발달이 더딘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함께 안고 가야 됩니다. 함께 안고 가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분반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성령이 중심이 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 암송도 잘하는 그 아이들도 만족이 되고 또 못하는 아이도 만족이 되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우르고 그냥 함께 안고 갑니다. 17번째 학생들의 어려움 학교 신앙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이 있나요? 그랬습니다. 자꾸 이제 이게 교회학교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안에서 세상으로 보냈더니 세상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죄만 짓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자. 그런 것이 이제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럼 그 학교들이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학생들 받아다가 열심히 또 하나의 어떤 일반 학교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났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아이들은 일반 학교 가서 거기가 바로 전도의 터고, 그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그 주일날은 이 신앙교육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앙교육만 하지, 이런 어떤 학업교육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3인 경우에는요, 지금 고3에는 신앙학습반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만으로 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시간도 내주고 또 이제 고3 아이들끼리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신앙학습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렇게 고3만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신앙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그 주일날 2시간 하는 이것도 신앙교육만 하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요, 저희 교회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앙교육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짜여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저 학업교육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수준에 맞게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것도 우리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강의도 올려보고 그럴 생각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실은 뭐 사회에서 지금 해놓은 것이 너무나 잘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째로 분반 수련회를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교회 분반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리스도원에서 하나 된 교회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지역교회의 분반이 있다 한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할 때는 꼭 학년주임 선생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교제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부모 교육 부분입니다. 학부모님이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교회 학교에 참여할 수는 없는지요? 학부모가 돼서 가장 좋은 학부모가 되려면 실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면 이제 압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방향만큼은 제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교사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그렇게 속썩였던 그런 아이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것,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번째, 교사와 학부모 간에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분은 쉽게 친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잘 안 친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이건 반드시 학부모와 교사가는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컨택을 하고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전화로나 또는 만나거나. 그거는요, 학부모는 노력을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돼요. 교사가. 그래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접촉하면 됩니다. 학부모를 접촉하게 되면은 자꾸 신뢰감도 쌓이고 또 아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 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21번째.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선생님이 실은 약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주변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실은 10명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인은 10명 안에. 그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도 그 교제도 하고 전도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 들어가면요 학년이 있는데 학년 그 안에서 이제 교제하면 됩니다. 거기 학년 안에 있는 선생님들 알기도 벅차요. 그렇잖아요? 벅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 350명 되는 모든 교사를 다 가깝게 지나면서 그럼 뭐 일주일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350명 찾아다니며 가까이 인사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선생님은요 마음에 참 드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전부 내 모습입니다. 그게 항상 내 모습이 거울로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의 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죠? 배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22번째, 교회 학교 내에서 찬양대를 만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에는 학생 찬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찬양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찬양대는 초등부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지금 어린이 찬양대 그리고 학생 찬양대가 있어요. 아마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찬양 그것도 뽑아요. 오디션도 봅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뭐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연습도 많이 해갖고 와서 오디션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그 안에서도 재미있습니다. 또 23번 고등부의 경우 괄호 열고 고2 고3 괄호 닫고 격주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축소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말씀 듣기를 독려하기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고2 3이 없어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는 고등부 교회 학교 교육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을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나. 네? 교회 학교는 어디부터냐면요 실은 유아부부터입니다. 저쪽에 30개월부터 48개월까지 된 아이들 저쪽 2층에 유아부 있죠. 그 유아부 그것도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30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고3까지 그것까지가 이제 교회 학교의 범위입니다. 중 말하면 그것이 실은 유치부부터 고3까지 15개 학년입니다. 유아부부터 한다면 17개 학년인데 17개 학년 이것이 전부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졸업해야 이제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건데 그럼 교회 학교는 교회가 아니냐? 아니죠. 교회 학교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학교는 교회원 한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부,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가기 때문에 어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1, 고2, 고3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고1은 첫 주, 고2는 둘째 주, 고3은 셋째 주에 대강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일부러 어른 말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른 말씀을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를 미성년 된 아이들 길러서 이제 성인에 들어가게 청년에 또는 대학 선교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선교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은 그 적응 교육을 또 합니다.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고3 수능 끝난 다음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대강당 가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지, 무슨 뭐, 고등부에, 교회학교 교육에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죠. 더욱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은, 싫은 게,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갈수록 인원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년이, 우선 유치부나 초등부는요, 그 부모가 나오는 수만큼 나옵니다. 부모의 출석률이 유치부의 출석률이죠. 그리고 초등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부에도 부모의 출석률이 아이들의 출석률이에요. 그러면 100으로 놓고 보면 유초등부에서 100명이 한 학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평균 성장률이 있으니까 증가를 하잖아요. 1년에 10% 성장을 한다. 20% 성장을 한다. 그러면 중1에서 중1, 중2, 중3, 3개년간 지나가면서 적어도 한 120명 내지 130명은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리고 고등부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적어도 한 150명은 되고 그래야 되지 않? 점점 이렇게 전도도 하니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를 안 하냐? 합니다. 전도해서 새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이게 한 8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가면 60명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네?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그럼 뭐가 왜 그러냐?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원래 이쪽 동네가 아니니까 제 길로 간. 두 번째는 구원은 혹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구원이 안 돼. 죄 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면은요. 맨 학원이나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해. 냅둬버려 그냥. 그럼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또 뭐 직장 잡고 그러면은 교회 오게 하려고 해도 애가 안 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주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우리 늘 이어져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 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전도인이 각 부서마다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거의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일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래도요, 이게 옛날 숫자보다 그것도 아직 못 차. 나는 100만 나와도 좋겠어. 안 나오는 아이 대신에 새 친구,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채워주고, 그 정도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오는 아이 숫자가 아직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떡하겠어요? 참,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 세워보려고, 막 찾아가고, 막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 이 마귀의 힘이 더 강하면 글로 딸려가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성령의 힘이 더 강하면 일로 딸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교육력을 그래서 강화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잡아 끌어내우려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마지막입니다. 교회학교 후원회비 규모와 필요한 금액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네,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1년에 교회학교 후원회비의 예산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놀리죠? 그렇게 많이 쓰냐고? 예,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1인당으로 나눠보면 1인당 한 달에 만 원도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실은 더 투자를 해야 될 건데도 또 교회 형편상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적정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게 후원의 비를로 가지고 3억 5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자금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냐? 교회 예산에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학교를 위한 후원의 비만 갖고 안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도요 그 교회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지무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도 뭔가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뭐 교육 기자재 같은 것은 하여튼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마쳤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이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입교사 수료식에 이제 이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수료식을 하고 명찰을 받게 되면은 한번 수료식이 끝나면은 이제 그 교사는 영원한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하여튼 분발 안 맞았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런 분으로 이제 변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교사를 또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저기 형제자매들 아무나 데려다가 분발하세요. 안 합니다. 에?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아이들을 망칠 일 있어요? 에? 또 막 데려다 해봐도 엄한 소리 합니다. 아이들하고 전혀 정서가 맞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면은요 바로 분반에 다급한 학년은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조로 우선 이렇게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학년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가보면은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들을 본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가봐도요 걱정되는 신입교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걱정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분은 본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듯이 교회 교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본받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신입교사가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지금 충만해 있거든요. 가봤더니 그 수준으로 딱 보니까, 에휴, 뭐, 교사한 지 오래됐다는 분도 보니까 뭐, 맨 지각이나 하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아, 저분처럼 나도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도요, 한 해, 두 해, 세 해, 몇 해 하다 보면, 역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기나긴 이 신입교사 교육을 무사히 마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든 신입교사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료하는 선생님들 앞으로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어린 양들을 올바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